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와 확진자가 각각 1,800명과 7만 2천 명을 넘어섰다고 중국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98명 이상의 추가 사망자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바이러스 진원지인 후베이성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국가위원회 관계자들은 어제 1,880여 명의 새로운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중국 내 누적 확진자는 7만 2,400여 건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수가 하루 2천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월 30일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후베이성과 우한시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3만여 명의 의료진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중국 이외 전 세계 28개 나라와 영토에서 현재 970여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은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과 승무원 540여 명을 포함해 600여 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크루즈선에 머물다 전세기편으로 귀국한 미국인 승객 300여 명 가운데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크루즈선에 탑승해 있는 자국민 보호에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도 국내로 이송을 원하는 6명의 자국민과 1명의 일본인 배우자를 전용기로 이송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가운데 음성 판정을 받은 승선자는 내일부터 크루즈선에서 하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반군의 거점이었던 북부 알레포 지역 수십 개 마을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어제 국영TV로 중계된 연설에서 최근 정부군의 계속되는 승리는 자신을 대통령에서 축출하기 위해 시작된 9년간의 반란에 대한 패배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전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반군을 돕는 터키와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는 모스크바에서 이들리브 지역 사태 해결을 위해 이틀째 회담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네바다주 코커스가 오는 22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유권자들의 조기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시작된 네바다주 조기 투표는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네바다주에서 조기 투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바다주는 히스패닉계와 아프리카계 등 다양한 인종의 유권자들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편 조기 투표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승리가 유력한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있습니다. 수년간의 반정부 시위에 이어 지난 2018년 집권한 아흐메드 총리는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이웃 에리트레아의 오랜 갈등을 한편 폼페오 장관은 에티오피아 방문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할 운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어제 듀크 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은 2년의 시간을 낭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며 북한의 진짜 목표는 제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오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군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3월에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북한 등 적대국의 악성 행위에 대응하는 총괄기관 신설에 속도를 낼 것을 정보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고 국제사회와 인권단체 전문가들은 일본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주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이 끼고 그 밖의 지역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6도 정도 올라서 중강과 삼전, 해산이 영하 19도로 시작하고 강원도 장전은 0도입니다. 낮 최고기온도 2도에서 5도 올라서 삼전이 영하 6도, 사리원과 용원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납니다. 3월로 예정된 미한연합훈련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추가 배치,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이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국방 관련 주요 현안이 모두 논의될 것이라며 특히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미한 협상팀의 협상과는 별개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성능 개선 문제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미한 연합훈련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두 장관은 일정과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9.19 남북 군사 합의로 미한 연합훈련이 제한된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의 지난 3일 브리핑입니다.
9.19 군사 합의로 인해서 한미연합훈련이 제한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기갑부도의 기동훈련 및 포사격훈련은 9.19 군사 합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 미한 군당국은 현재 연합지휘소 훈련을 계획해 놓고 있으며 양측은 훈련 연계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가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으로 미한 동맹과 연합 방위태세가 굳건하다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동맹 간 현안들이 모두 논의되는 만큼 이번 국방장관 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타결을 이루지 못한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은 물론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업그레이드 문제 등에 한국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한 간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미한 협상팀은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5일 회의까지 모두 6차례의 협상을 통해 실무 부분에서의 논의를 어느 정도 진척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로의 입장이나 한계 등을 충분히 이해하는 상황이란 겁니다. 또한 현지 시간 15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 기간 중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조만간 7차 실무 협상을 재개하고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7차 실무 협상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뤄져야 할 7차 협상이 날짜조차 잡히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는 18일 VOA에 이제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무선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곤 하지만 여전히 최종 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통령들이 뭔가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만나봤자 크게 지금 얘기될 건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날짜가 안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난주는 될 거라고 했는데 이번 주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 합의라는 거는 이제 우리는 총액제니까 얼마로 갈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차이가 있고.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VOA에 이달 중 7차 실무 협상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며 총선이란 변수를 고려할 때 3월 말 또는 4월 초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실무급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누가 어느 정도 양보할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성립이 안 된 상황에서 4월 전에 타결이 되더라도 합의 내용은 4월 15일 총선 이후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지금 총선 전에 지금 현 정부가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분담률을 동의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게 어렵다면 그러면 미국이 양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미국이 그럴 의향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타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정치적인 요소를 빼고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걸 뺄 수 있는 방법은 총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부는 18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스티븐 윌리엄스 참모장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측과 만나 방위비 분담 합의가 없다면 무급 휴직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자금이 모두 소진된다는 겁니다. 윌리엄스 참모장은 잠정적인 무급 휴직은 주한미군과 한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미한 방위비 분담 협정은 지난해 말 만료됐으며 주한미군 측은 오는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 휴직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한 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업그레이드 문제 역시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사드 추가 발사대 배치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한국 내에선 사드 발사대를 수도권으로 옮기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14일 사드 발사대 이동 배치 문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미국 측으로부터 사드 성능 개량에 대한 설명은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지난해 북한의 새로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만큼 방어력 강화는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사드가 지역 방어 차원에서 경북 성주, 즉 남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미군 전력이 경기도 평택에 집중된 만큼 수도권 방어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이호령 연구위원은 VOA에 미한 국방장관 회담의 경우 결국 한반도의 방어와 안보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북한의 그런 탄도미사일에 대한 그 방어력도 높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드의 이제 운영 면에 있어서의 융통성을 또 높이기 위해서 이제 레이더랑 뭐 포대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방안 뭐 이런 것도 그 가능하다면 어느 위치 어디에다 위치시킬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이제 통합적인 어떤 레이더 운영법이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사드의 레이더망을 통해서 우리 뭐 팩2, 팩3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본다고 하면 이제 방어망이 이제 보다 더 촘촘하게 통합된 방향으로 간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뭐 이런 게 좀 최상위 차원에서의 그런 결정들이 필요한 거겠죠.
이 연구위원은 상대방이 공격력을 높일 때 방어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적 균형을 맞추는 게 결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이와 관련해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체제는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닌 미국이 추진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편 작업이라며 한국에 대한 탄도미사일 위협이 사실상 큰 만큼 한국에 우선적으로 배치가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국 측에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한국 정부 입장에선 중국의 반발이 우려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북한 등 적대국의 악성 행위에 대응하는 총괄기관 신설에 속도를 낼 것을 정보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발효된 올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이 기관의 신설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 민주당의 에이미 클로부차 상원의원과 잭 리드 상원의원이 북한 등 적대국들의 악성 행위를 통합관리하는 해외 악성영향 대응센터 설립을 가속화하라고 정보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두 상원의원은 지난 14일 6개의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국장실의 조셉 맥가이어 국장대행에게 이런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 사안은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과 타미 더거스 상원의원, 조 케네디 하원의원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 신설에 관한 진전 상황을 담은 보고서 제출을 맥과이어 국장 대행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다가오는 11월 선거에 앞서 미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국의 작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난해 말 발효된 올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조항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적대국들의 악성 행위를 평가하고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노력을 통합한 뒤 범정부 차원의 접근을 통해 관리하는 총괄기관을 국가정보국 산하에 신설하도록 한 겁니다. 이 센터는 미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국의 작전에 대한 정보를 분석 통합하는 기관으로 특히 북한과 러시아, 이란, 중국의 영향력 행사 작전에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악성 영향이란 선거 개입과 정보 조작 등을 통해 미 국내 정치와 미국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적대국들의 행동을 말하는데 사이버 위협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미회는 지난 몇 년간 러시아를 겨냥해 이 센터의 설립을 추진했고 지난해 입법 과정에서 센터의 대응 범위를 중국과 이란 그리고 북한까지 확대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서한에서 연방부처들이 미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국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각 부처들 간 공조 결여로 인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외국의 작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취약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센터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해외 적대국들의 작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석 통합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며 이런 적대국들은 미 선거를 직접 위협할 뿐 아니라 주요 사회 기반 시설과 경제, 군대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시작으로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등 주요 해킹 사건 때마다 배후로 지목되면서 러시아, 중국, 이란과 나란히 악성 영향 국가로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관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17일로 발표 6년을 맞았습니다. 다양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전문가 면담, 공청회 등 1년여에 걸친 조사와 세계 80개 나라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COI 최종 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첫 번째 종합 자료로 꼽힙니다. VOA는 북한 인권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 차례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 COI 보고서의 한계와 그 대안,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뒤 유엔은 보고서의 권고대로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 법정에 세우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해 11월 유엔 총회는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반대하면서 북한 상황을 실제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건 무산됐습니다. 워싱턴의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 수전 숄티 대표는 중국이 북한 정권이 끔찍한 인권 유린을 이어가도록 도와주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Certain governments are actually helping the North Korea regime continue to commit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particular, I'd like to cite China.
중국은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로서 COI 최종 보고서의 권고안 이행에 협력하는 대신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류에 대한 범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벽에 부딪힌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대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유엔총회 차원에서 설립이 가능한 특별재판소나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Of course, it's important to continue to place the issue on the agenda of the Security Council. We need to look into special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 역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엔 북한인권 서울현장사무소의 시나폴슨 소장은 안보리 이사국들 간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Security Council itself, you have different interests and in a way in the end, that is a decision by those
국제형사재판소는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긴 하지만 유일한 방안은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 각자가 보편적인 사법권을 이용해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e are also looking at other ways in which we can secure accountability through universal jurisdiction through individual member states.
중요한 것은 형사 절차가 인권 유린의 희생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았다고 느끼게 할 수 있는 훨씬 더 폭넓은 절차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를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최고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과 이들에 대한 제재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유엔 총회의 이 같은 권고는 COI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6년 연속 반복돼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 개선이 더딘 데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COI 최종 보고서가 나온 뒤 첫 몇 년은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합심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북한 인권 문제가 정치 외교와 군사 안보 문제에 밀려 희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coalition of like-minded states pushed for significant action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논의가 국제사회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북한 인권단체인 전한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입니다.
이제 이 인권 문제를 원인이 되는 행위자를 생각을 해보면은 북한 정권입니다. 북한의 지도부인 거고. 그런데 북한 지도부 뭐 김정은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인권 문제 같이 불편하고 한 주제는 사라지게 만들고 오히려 이제 부각시키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과시를 하는 그걸 원하는데 지금 주변국들이나 이 당사국인 나라들이 다 그 북한이 원하는 북한 정권, 김정은이 원하는 지금 상황을 그대로 가고 있다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호환 대표는 북한에서 인권 유린이 벌어지는 건 북한의 비핵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그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는 구조? 그럼 착취를 해서 무엇을 했느냐 했을 때 무기를 개발하고 핵을 개발하고 그것으로 국제사회를 위협을 하고 그러면은 그 근본 원인이 그런 뭐 어떤 그 자원들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따져보게 되면은 인권 착취 그 기반 위에서 만들어 올린 그 핵 위협이기 때문에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의 비핵화와 안보 문제가 북한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re's no question that the denuclearization and North Korea's security problems.
하지만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협조할 것으로 가정하는 건 잘못이며 북한이 그것을 명백히 보여줬다는 설명입니다. 킹 특사는 국제사회가 미국의 리더십을 바라보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plays a very important role. We need to be exercising leadership in this regard.
수잔 슐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북한 인권 개선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at could happen in North Korea if we keep talking about human rights and we keep talking about why.
한편 UN 북한 인권 서울 현장 사무소는 설립 후 지난 5년간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르면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네, 6주년을 맞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내일은 보고서 작성의 주역인 마이클 커비 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을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24일 시작되는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르지니 바투 헬릭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대변인은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6주년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03년부터 일본과 공동으로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지만 지난해에는 일본의 불참으로 단독으로 작성했습니다. 바투 헬릭손 대변인은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전혀 개선의 징후가 없으며 북한 정부가 계속 주민들의 근본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COI 보고서 권고사항들과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에 포함된 권고사항들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롯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이들과 관여하고 전면적으로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수적이라면서 유럽연합은 이를 위한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노력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투 엘릭슨 대변인은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비판적 관여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외교부도 COI 보고서 발표 6주년과 관련한 BOA 논평 요청에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 보고들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욤 베르베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을 준수할 것을 정기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한 북한 인권 상황을 밝히려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는 COI 보고서 권고사항들에 대한 후속 작업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베르베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국제사회 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이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주도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대북 유화적 정급법은 북한의 인권 상황과 일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연맹 등 54개 민간단체와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17일 공개된 서한에서 일본이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주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선순위로 다룰 것도 당부했습니다. 공개서한에 동참한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17일 VOA에 일본이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주도자 역할을 다시 맡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letter is calling on Japan to reassume a lead role on the DPRK human rights resolution.
시민사회의 역할은 인권을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삼는 정부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입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서한은 일본 정부가 최근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주도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며 일본 정부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까지 매년 유럽연합과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작성을 주도했지만 지난해에는 초안 작성에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미북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자 문제를 비롯한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와 함께 이전과 달라진 일본의 대북 접근법을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아베 총리의 지난해 5월 발언은 앞서 북일 정상회담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진전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던 것과는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대북 압박 완화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나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밝혔듯이 납북자 문제를 잔혹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동을 직시할 수 있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밖에 서한은 그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데 앞장섰던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티 사무총장은 특히 일본이 2013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s you recall, the two main driver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that in February 2013 established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COI 설립으로 이어진 결의안은 일본과 유럽연합이 주도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겁니다. 한편 서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관계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명백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핵무기 비확산 노력이 불가분하게 엮여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번 공개서한에는 40여 개 비정부기구 이외에 이양이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마루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의원 등도 참여했습니다. B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지역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가치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전략을 목표로 하는 자유세계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와 중국, 이란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15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자유세계발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워싱턴의 민간단체 아틀랜틱 카운슬은 16일 위원회 출범을 알리며 이날 독일에서 열린 미넨 안보회의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위원회의 첫 청문회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는 홍콩과 이란 등지에서 활동하는 민주주의 운동가들이 출석했습니다. 위원회는 미국과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8개국 출신 국회의원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하원 외교위원회의 엘리엇 앵겔 위원장과 빌 키팅 의원, 톰 말리노스키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과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마이크 갤레거 공화당 의원 등 4명이 참여했습니다. 미국 측 키팅 의원과 독일 측의 위르겐 하르트 의원이 위원회 공동의장을 맡았습니다. 위원회는 러시아의 선거 개입과 중국의 5G 이동통신망, 이란의 영향력과 대북 제재와 같은 위원회 참여 국가들의 주요 공동 우려에 관한 입법 조치 마련을 위한 공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키팅 의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한 시기고 전 세계의 지도력의 공백이 있는 상태라며 위원회는 공조의 훌륭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리노스키 의원은 위원회 출범이 매우 중요한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라며 현재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사이 중심된 투쟁이 있다는 점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워싱턴에서 중국의 위협 해결을 위한 공동 전략을 주제로 두 번째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미국과 국제지원단체의 대북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무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북한의 취약성이 우려된다고 밝힌 성명과 관련해 재무부 차원의 대응을 묻는 VOA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재무부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관심이 있는 비정부기구나 자선단체들의 특정 면허 신청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가 대북 지원단체 특정 면허 발급에 대한 심사기간 단축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아도 미국이 출처인 물품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허가를, 제3국 출처 물품은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의 승인을 받는 추가 절차가 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 지원, 보건기구들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격려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도주의 지원단체에 신속한 대북 원조를 지원하기 위한 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 모금액이 지난 6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평균 모금액은 필요 금액의 절반에 못 미치는 등 고질적 자금난은 여전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 모금 목표액 1,950만 달러 가운데 1,275만 달러가 모금됐다며 지난 6년 사이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북한의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인도주의 상황과 지원 활동을 평가한 2019년 북한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하고, 다만 지난 6년 사이 모금 평균치는 필요 자금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고질적 자금난이 이어지면 북한의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구호활동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어린이와 산모, 수유모 등의 영양실조가 더욱 악화하고 안전한 식수와 보건 관련 지원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2019년에도 전체 지원금이 예년보다 많았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영양 분야는 64%, 물과 위생, 청결 분야에서는 58%의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9월 태풍 링링으로 북한 내 3개도의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가옥이 무너져 주민 6,300여 명이 집을 잃었다면서 이에 대한 복구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북한 내 인도적 지원 대상은 모두 1,090만 명이었고 이 가운데 259만 명이 어린이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제적십자연맹은 17일 공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조치 보고서에서 북한 적십자회의 활동 내역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자원봉사자 250명이 가정과 공공장소 등에 파견돼 방역교육을 했으며 담요와 주방용품, 정수품, 위생기구, 소독제 5,000개를 학교와 보육원, 의료시설 등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일 동안 자원봉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자세한 손 세정 방법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을 교육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적십자회는 북한 보건성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증폭검사 장비와 개인 보호 장비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제적십자연맹은 북한의 요청으로 북중 접경 지역 4개 도에 자원봉사자 500명을 투입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과 개인위생 증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일단 가정을 방문해 바이러스 예방책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 제재에 따른 은행 송금에 차질이 있어 북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국제적십자연맹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12마리의 말을 수입했습니다. 번식을 위한 종말 수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수만 달러를 들여 러시아로부터 말을 구입했습니다. 러시아 세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0월 러시아산 말 12마리를 7만 5천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한 마리당 평균 6천 달러의 가격의 말을 수입한 겁니다. 세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앞서 2017년과 2018년에는 한 마리의 말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에 8마리의 말을 수입했는데 수입 총액은 약 58만 4천 달러입니다. 산술적으로 말 한 마리당 평균 4천 달러가량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북한의 이번 러시아산 말 수입이 주목부 언론은 이번 북한의 말 수입을 이와 연관시켜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자료를 보면 북한이 지난해 수입했다고 밝힌 러시아산 말 중 상당수는 번식용인 종마로 전체 수입액의 70%가 넘는 5만 8천 달러 상당입니다. 나머지는 기타용으로 분류되는데 1만 7천 달러가량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소식 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다음 달부터 약 700개에 달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할 방침입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내 사망자가 18일 미국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처음으로 텔레비전 토론 참가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은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푼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과의 무역전쟁 과정에서 추가로 부과했던 약 700개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할 방침입니다. 중국 재정부는 18일 해당 기업들은 오는 3월 2일부터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관세 해제 관련된 기업들이겠군요.
네, 주로 농산물과 에너지 분야 기업들이 해당하는데요. 네. 해당 품목은 돼지고기, 소고기, 대두, 옥수수, 밀, 또 에탄올, 액화, 천연가스, 원유, 일부 의료장비 등 총 696개의 제품입니다. 네네. 이런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중국 내 기업들은 3월 2일부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심사를 거쳐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들은 추가 관세가 면제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 면제 조처 이번이 처음은 아니네요.
네, 세 번째인데요. 중국은 지난 12월 6일 일부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면제했고요.
그렇죠.
또 약 열흘 만에 추가로 미국산 고밀도, 폴리에틸렌, 파라핀, 미네랄 오일 등 6개 품목에 부과했던 추가 관세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네, 한 번에 700개 정도에 달하는 제품이니까 대규모 관세가 면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이번 조치가 미국과 중국 간의 그 1단계 무역 합의의 일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1년 넘게 무역 갈등을 벌이다가 지난 1월 극적으로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했는데요.
네.
중국은 이 합의에서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이 1단계 무역 합의는 지난 2월 14일부터 발효됐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가 서둘러 이런 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격 폭탄을 받은 중국 경제를 회생시키고 또 미국의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까요.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중국의 많은 생산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고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또 관광업계도 초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우려해서 당국이 주민들의 외출 자제를 권고하면서 이 소비가 급감하는 등 이 중국 경제 크게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일부 경제 전문가는 중국이 과연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입장도 나왔네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여전히 1단계 합의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통화에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에게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구매 약속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겁니다.
네. 자, 중국 정부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면제 조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추가로 올렸던 관세를 내려주지 않으면 미국산 제품은 중국에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네.
관세가 붙은 만큼 물건값이 더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정부가 자국의 기업들에게 관세 면제 신청을 받고 미국산 제품 구매를 독려하지 않으면 중국 업자들은 보다 싼 다른 나라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고받았던 고율의 관세 가장 높았던 게 20%가 넘었었죠.
네, 현재로서는 25%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18년 7월 중국산 제품에 약 34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 25%를 부과했고요. 이에 중국도 대두 등 미국산 제품 340억 달러어치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맞대응에 나서면서 이른바 세계 1위와 2위 경제대국의 무역전쟁이 시작된 건데요.
네.
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25%로 올렸던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5% 더 인상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자 소식은 계속 들리네요.
예, 중국 본토에서 17일 98명의 사망자가 더 발생하면서 18일 현재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는 총 1,868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확진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 1,880여 명의 확진자가 더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72,400여 명입니다.
네네.
지난 1월 1일에 확진자가 2,000명 아래로 내려간 건 처음인데요.
네.
사망자와 확진자의 대부분은 여전히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병한 우한시가 있는 후베성에서 네. 나왔습니다.
예. 중국 밖 다른 나라 상황도 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홍콩과 마카오 등 중화권 지역과 26개 나라에서 약 830건의 감염 확진 사례가 발견됐고요.
네.
5명은 사망했습니다.
예.
이달 초에 홍콩에서 30대 남성이 사망했고요. 필리핀에서도 중국인 국적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한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미국인과 일본인 한 명도 사망했는데요. 이 80대 일본인은 당초 감염 의심 환자로 구분됐다가 사후 감염된 것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네네.
그리고 유럽에서는 최초로 프랑스에서 지난주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남성은 80대 중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네.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최근 중국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30대 남성이 18일 폐렴 증상으로 갑자기 사망해서 우려를 낳았는데요.
네.
한국 방역당국은 이날 오후 사망자에 대한 검진 결과 음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하지만 중국과 붙어있는 한국민들 사이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 감염자가 뭐 집단으로 발생을 해서 요코하마 항구에 정박해 있는 크루즈선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쪽 상황 어떻습니까?
예, 18일 감염자가 88명이 더 확인됐습니다.
네.
이들 중에 65명은 발열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로써 지난 3일부터 요코하마항에 격리된 채 정박돼 있는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모두 542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 그 배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에서 3,700명 정도가 됐는데 일본 정부가 일부 승객에 대해서만 검역을 시행해서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검역이 진행이 됐습니까?
일본 후생성이요. 현재 승객 전원의 검체는 채취했으며 이들 중 2,400여 명에 대해서 검사를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네네.
이 가운데 음성으로 판정된 승객들의 경우 19일부터 하선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앞서 80대 고령자로 지병이 있거나 객실에 창문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하선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네. 일부 국가에서는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타고 있던 자국민 데려오는 그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죠.
예, 미국 정부가 17일 전 세계를 띄워서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타고 있던 미국인 약 300명을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요코하마항에 격리 조처된 지 2주 만인데요. 이들 중에 14명은 감염 확진자들입니다.
네, 한국도 자국민들을 데려오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네, 현재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는 한국군이 14명 승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한국 정부가 19일 새벽 공군 수송기를 띄워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7명을 데려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판도 지금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전국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나섰습니다.
네.
그동안 전국 규모 설문에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선두 다툼을 벌여왔는데요.
네네.
이달 들어 예비 선거가 시작된 후에 판도가 크게 바뀐 겁니다.
예. 최신 여론조사 결과 내용 좀 자세하게 보죠.
네, 공영방송 NPR과 PBS가 공동 실시해서 18일 공개한 설문인데요. 민주당원이거나 민주당 성향인 응답자 가운데 샌더스 의원이 31%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2위는 19%를 얻은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고요. 3위는 15%를 기록한 바이든 전 부통령, 4위는 12%를 얻은 워런 상원 의원입니다.
네, 샌더스 의원과 블룸버그 전 시장, 이 바이든 전 부통령, 워렌 의원 밀어내고 지금 1위, 2위에 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특히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19일 네바다에서 열리는 텔레비전 토론 참가 자격도 얻었는데요.
예.
처음 토론에 나가는 겁니다.
네네.
앞선 8차례 토론에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가 정한 참가 기준에 맞추지 못했는데요.
예.
얼마 전 기준을 변경한 데 따라서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대선주자 토론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에 맞춰져야 됩니까?
네,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이나 해당 지역 여론조사에서 일정 수준 지지율을 얻어야 한다.
예.
또 둘째, 일정 규모 후원 금액이나 후원자 수를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두 항목인데요.
네.
이 중에 후원 기준 항목을 최근 DNC 측이 폐지했습니다.
네. 폐지한 이유가 있네요.
네, 블룸버그 전 시장이 지지율이 높아도 토론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대형 언론 기업인 블룸버그 LP 창업자이자 지배 주주인데요.
네네.
자산 규모가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십 배로 알려요. 이 때문에 블룸버그 전 시장이 후원 기준 항목을 맞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원 기준 항목이 폐지돼서 이제 블룸버그 전 시장도 텔레비전 토론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시장의 토론 참가의 걸림돌이 사라진 것이고요.
네.
이번 조사에서 19%로 2위를 차지함에 따라서 전국 규모 여론조사에서 4차례 이상 10%를 얻어야 한다는 그 지지율 기준도 충족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블룸버그 전 시장이 주목받으면서 경쟁 후보 진영에서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여론조사 1, 2위인 샌더스 측과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어떤 내용의 공방인가요?
샌더스 의원은 억만장자인 블룸버그 전 시장이 돈으로 대통령직을 사려 한다라고 여러 차례 유세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부 열성 지지자들을 고발하는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냈는데요.
네.
이른바 버니의 형제들이라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경쟁 화면을 담아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룸버그 전 시장은 자산가라는 점이 공격 대상이고 샌더스 의원은 열성적인 지지자가 많다는 점이 또 공격의 표적이 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버니의 새로운 형제는 트럼프라는 내용으로 블룸버그 예비 후보 선거운동본부가 블룸버그 전 시장을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샌더스 의원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샌더스 의원은 17일 블룸버그 전 시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네.
두 사람이 골프장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버니의 새로운 형제는 트럼프라는 공격에 맞대응한 셈입니다.
그렇네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은 샌더스 의원이 아니라 블룸버그 전 시장이라는 건데요. 아울러 이날 샌더스 예비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트럼프를 물리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에 평양과 양덕 지역에 구름 많이 낍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오늘보다 3도에서 6도 올랐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5도, 남포는 영하 4도, 양덕은 영하 12도입니다. 수풍은 영하 9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8도 정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자강도 지역은 맑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기온 오늘보다 4도 올라서 영하 19도로 시작하고 낮 최고는 1도입니다. 강계 아침 최저 영하 14도, 낮 최고는 영하 3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신계 지역은 오전에 흐립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영하 3도, 낮 최고 8도. 개성 아침 최저 영하 4도입니다. 낮 최고 8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양강도 지역입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에는 평강과 장진, 삼지연 그리고 해산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에는 운기, 선봉 그리고 성진, 김책 지역으로만 구름 많고 대부분 지역은 맑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의 아침 최저 영하 1도입니다. 낮 최고는 8도. 장전 아침에는 0도, 낮 최고 8도입니다. 함경남도 함흥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는 영상 2도. 장지는 아침 최저 영하 18도이고 낮 최고는 영하 1도입니다. 함경북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은 4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7도. 풍산 해산 삼전 양강도 지역의 아침 최저 영하 19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1도 사이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맑고 먼바다는 구름 많습니다. 서해는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지만 앞바다 쪽은 오전에 맑습니다.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이 1.5에서 3.5m를 일겠습니다. 2월 18일 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와 확진자가 각각 1,800명과 7만 2천 명을 넘어섰다고 중국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98명 이상의 추가 사망자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바이러스 진원지인 후베이성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국가위원회 관계자들은 어제 1,880여 명의 새로운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중국 내 누적 확진자는 7만 2,400여 건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수가 하루 2천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월 30일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후베이성과 우한시에서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3만여 명의 의료진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중국 이외 전 세계 28개 나라와 영토에서 현재 970여 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은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과 승무원 540여 명을 포함해 6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크루즈선에 머물다 전세기편으로 귀국한 미국인 승객 300여 명 가운데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크루즈선에 탑승해 있는 자국민 보호에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도 국내로 이송을 원하는 6명의 자국민과 1명의 일본인 배우자를 전용기로 이송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 탑승자 가운데 음성 판정을 받은 승선자는 내일부터 크루즈선에서 하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반군의 거점이었던 북부 알레포 지역 수십 개 마을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어제 국영 TV로 중계된 연설에서 최근 정부군의 계속되는 승리는 자신을 대통령에서 축출하기 위해 시작된 9년간의 반란에 대한 패배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전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정부군은 반군을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와 알레포주에 고립시켰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네바다주 코커스가 오는 22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유권자들의 조기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시작된 네바다주 조기 투표는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네바다주에서 조기 투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바다주는 히스패닉계와 아프리카계 등 다양한 인종의 유권자들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편 조기 투표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승리가 유력한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개혁파인 아비 아흐메드 총리를 면담했습니다. 수년간의 반정부 시위에 이어 지난 2018년 집권한 아흐메드 총리는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이웃 국가와 오랜 갈등을 종식시킨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에티오피아 방문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할 운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어제 듀크 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은 2년의 시간을 낭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며 북한의 진짜 목표는 제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볼튼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는 그가 백악관에 재직하며 남긴 기록과 우크라이나 원조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오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려고 한다고 비난하며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군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